말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런 분이 얼마든지 바다를 걸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었다 뭐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사건은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었다는 이 소식이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뭐가 복음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바다를 걸어서 오신 그 이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걸으신 그 이적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담고 보여주는 것이 바다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보신 그 이적의 사건이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었다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신기한 사건이지만은 그 신기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가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 먹였다.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 했다 이적을 일으켰다 그 이적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아닌 것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담기셨던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의도 그걸 아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신 그 이유 그 예수님의 그 생각 그 마음 이걸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고는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이것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했다면은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겠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기록된 것만 믿으면 되니까 그냥 오병이어 이적이 있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그래서 그 사실이다 믿는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십자가 필요하고 예수님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적을 믿어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옛날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믿어달라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의미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참 어려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대로 잘 깨닫게 해달라 이 성령이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끌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달랑바도 별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었다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그렇게 깊은 뭐 뜻이 있을까는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절에 나온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 보면서 세상은 파도가 치는 바다다. 그 바다를 살아갈 때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지켜줄 거다. 대개 다가가자 이런 부분에 대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바다를 걸으신 이적에 대해서 똑같은 해석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를 걸은 이 적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동일하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던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 어떤 파도가 친다에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이게 과연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냐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다른 성경에서는 그게 또 해당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공부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복음서는 내용들이 서로 똑같은 것들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지만은 그 내용들은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입장, 다른 시각에서 지금 쓴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 해가지고 그 의미까지 같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읍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먼저 오늘 본문의 이적을 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은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고통에 떠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파도가 일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마태와 마가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바다를 걸어온 예수로 두려웠지 풍랑 속에서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적은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구원해준 그런 의미로 기록된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어떤 제자는 그 사건을 가지고 풍랑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요한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에 영접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영접했다 예수님을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른 복음서와 그 다른 점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처럼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이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 한번 보면은 그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마지막 얘기인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런 말이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분하였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단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런 말만 할 뿐이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그 이슬 탄 배가 가려던 땅에 배가 도착했다 이르렀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의 이 이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과 함께 가려던 곳에 주님이 함께 도착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려던 곳에 도착한다 주님과 함께 도착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가려던 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 이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는 뭐 풍랑이나 파도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라옵니까? 또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왔던 것을 말씀드렸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만 우리 왕이 되어주면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평생토록 먹을 게 부족한 예수님께서 만들어줄 것이니까 먹을 것 걱정 없다는 것. 이런 기대감이 예수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것을 봐버렸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역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굶지 않게 할 능력이 있는 그분이라면 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하지를 않습니까? 왜 만나를 내려주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뭐 소말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런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만나만 소말리아에 딱 내려준다면 그들의 굶주림은 해결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굶어주는 사람들 속에 오병이 이중만 딱 내려준다면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시느냐. 왜 이스라엘은 그걸 해줬느냐. 뭐 하나님은 뭐 사랑이 아닌 게 아니냐. 또 하나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의도 그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단지 그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스라엘 배고픈 것,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준 것이었습니까? 만약 그런 목적이 있다면 옛날에 만나를 줘가지고 배고픔 해결했으면서도 지금은 가만히 계신다?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옛날 이스라엘한테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으면 지금도 똑같이 배고픈 자 있으면 만나를 줘야 되죠. 그게 공평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시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뒤에 말 기억합니까? 뭐라 나오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어떻게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주면서 사람이 배불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줄 배우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 야 배부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이죠. 결국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되어야만이 만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배고프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만나를 주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떡이다 이걸 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먹고 배불러라 이게 아니고 사람이 먹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이걸 배우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 그 때문에 만나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들의 굶주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옥경이 이적을 다시 깨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애당초부터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내 배고픈 것, 지금 내 입장, 내 배고픈 것 이것만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쓰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게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걸 내어놓고 달라 이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내 배고픈 것 이것만 관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신다면 일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은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살아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만나를 줘도 그냥 배고프니까 배불리게 하려고 만나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육신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굳이 뭐 그들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애굽에 그냥 놔두시는 게 필요하다 놔두시면 되죠. 애굽에 놔두시고 애굽 사람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차지하죠. 그렇게 만들면 만사 해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끝 때문에 고생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시작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있고 목적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지금 내 생각, 내 입장, 이게 중요한 식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 믿는다 하는 이게 우습다 그 말입니다. 신자의 신자다움은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이걸 알았을 때면은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게 진짜 신자다움이죠. 그게 신자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참 부족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내세우는 건 내 입장이고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입장 이걸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는 실제로는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는 것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죠. 뭐 여러분 미리 이미 벗어났겠지만 언제나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쓰는 그런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세상 것이 있을 때는 웃으면서도 없을 때는 인상 쓰고 불평해하는 그런 수준에 계속 머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것을 자리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주님 쪽으로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고 있죠. 지금 주고 계시지만 그것들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 영원히 머물게 사는 사람들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모든 걸 하나하나를 갖다가 천국을 마음에 두는 대로 합당한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서도 예수나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주님을 좀 아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이번에 우리한테 시험 보는데 합격해달라 뭐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은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그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신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밟고 살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젯밤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110층 인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다 봤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굳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그런 것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시인자는 그 무너질 날,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인자로 치극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자는 세상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 본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운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죠. 제자들 노를 저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도 오십니다. 그 바다 위를 걸은 예수를 보고 제자 두려워할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서 배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곧 제 가는 땅에 도착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내용 같았습니까? 어떤 의미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볼 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처럼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 와가지고 구원해줬다. 이 그런 내용처럼 들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려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한은 그걸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파도가 일 때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다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한 배가 가리던 곳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본문에는 제자들을 위기에서 구해줬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예수님 발견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가려던 곳에 도착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가려던 곳에 주님이 도착한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가려는 곳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가게 된다.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려던 곳이 어디예요? 우린 지금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노를 쫓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그 배를 가려던 곳에 도착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도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볼 때에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고 나를 인도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도착해 주실 분이라는 것. 이걸 아는데 그 주님을 기쁘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그런 분에게 예수님 분명히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씀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서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의 것을 끄집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보기 때문에 세상 끝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 이걸 잊지 않을 것인데 세상을 보니까 필요한 게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돈이 더 귀하고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니 되고 나오는 말이 교회 일하게 돈 달라는 이런 요구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죽는다는 거,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나를 보면서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다 이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죽음은 항상 우리들 코앞에서 어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죽음 후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파도 위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배에 오르자 그 배는 파도와 상관없이 가려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파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배에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파도와 상관없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파도 치는 것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한다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파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세상의 파도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한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가려는 것 길고 도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자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잘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또 망해도 기쁘고 아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신자죠. 세상의 파도가 치든 말든 뭐 빌딩이 무너지든 말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자꾸 우리가 내가 좀 가는 건 천국이다, 영원한 나라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의 꼭 필요한 주님의 살과 피,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항상 등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는 천국을 보는 거 아니고 세상을 보니까 주님 함께 계신 날짜라 불안해지죠. 왜냐하면은 믿을 만한 돈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풍족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소유가 풍족해지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풍족해지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때문에 풍족해질 수 있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를 수만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그 어떤 것으로도 배고파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을 배불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신자의 위대함, 남들과 더 성공해가지고 보여주는 위대함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위에서 굳건히 서서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엽고 도착되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도 방해받지를 않아요. 주님 때문에 가게 된 나라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럴 때에 주님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분이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이 땅 파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굳건히 서가는 그런 신자의 위대함을 보이면서 이 땅에 승리하는 그런 신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파도가 치는 그런 세상입니까? 어제는 또 인간들의 싸움 속에서 크나큰 빌딩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도 봤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소유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그 나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주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참으로 풍족한 일입니까? 주님이 계신 후에서 우리는 가려고 한 그 땅에 도착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배가 부르고 풍족한 가운데에서 세상 것 때문에 배고파지 아니하는 위대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땅에서 천국을 노래하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면서 믿음의 위대한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